예, 지난 주일에 이상현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죠. 제가 이제 주보를 봤더니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부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뷔페가 아니냐 한마디를 했습니다. 요즘에 워낙 부정부패가 많은 사회다 보니까 예, 부패하신 하나님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농담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잘 지은 제목이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패 이게 무슨 내용일까? 뭐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셔도 다 들으셨으니까 저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전도사님이 이렇게 뭐 말이나 표현 같은 걸또 이렇게 잘하는 그런 재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설교 제목 하나 정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요, 설교를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신학교를 가려고 온게 17년 전, 이제 뭐 18년 전의 일인데요.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부터 제가 평신도일 때부터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들 이제 놓고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매주마다 설교를 했죠. 제가 전에 한번 무슨 이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공책 사이에 주보가 한장 끼어 있는 거예요. 봤더니 그 당시 주일학교 때 주본 거예요. 제가 설교 제목을 보고는 빵 터졌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은 꽃사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었을까 저도 생각이 안 나고 궁금하고 무슨 술집 이름 같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한 설교지만 이게 기억이 전혀 안 났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뭐 다른 설교 제목들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유독 기억이 나는 설교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무슨 설교가 기억이 날까요? 제목이? 아, 첫 설교. 역시. 제가 했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납니다.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이 기억이 나요. 제목이 뭐였냐면은 뚫린 귀였습니다. 제목이 뚫린 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 글자로 늘 이렇게 했나 싶기도 하고 네. 좀 이상하잖아요. 뚫린 귀. 뭐 이렇게 귀걸이 하려고 뚫었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보통은 뚫린 입 이런 얘기는 많이 하죠. 그 뚫린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시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뚫린 귀가 뭐였을까? 역시나 내용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하지만 귀가 왜 중요한지, 특별히 듣는 귀가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성경은 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이유도 뭡니까? 그 근거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귀가 두 개를 가지고 계신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들으시는 하나님,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고 또 굉장히 많이 위로받는 찬양 가사 중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뭐죠?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그리고 너의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시니. 이런 이제 찬양 가사를 우리가 보고 부르면서 마음에 참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단하고 놀라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출애굽기 2장에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막그 노예로서 종으로서 막 힘들고 고될 때그 고난 가운데 고된 노동을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성경은 우리 쪽에서의 듣는 귀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뭐겠습니까? 듣는 것에 대한 이 강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아마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듣는 것에서부터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불신 그러면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사실과는 좀 다르죠. 모든 사람들이요 저마다의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 또 성경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바른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라기보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고로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올바른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말은 거꾸로 잘못된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쓸데없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피곤케 하는 소리가 많고 또 얼마나 우리를 흔들고 혼동케 하는 세상의 소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소리 가운데는 굉장히 그럴듯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바른 것을 듣고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참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요. 특별히 우리의 듣는 귀를, 열린 귀를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말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기 무슨 뭐 이렇게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나요? 이거 마치 그냥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마치 배고프면 먹을지어다. 졸리면 잘지어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차라리 화나도 분을 내지 말지어다. 이러면 이제 좀 뭔가 말이 되죠. 화가 나지만 참아라. 근데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데 손 들고 예수님 저는 귀가 없는데요. 뭐 이러거나 예수님 저 귀는 있는데 잘 안 들리는데요. 뭐 이런 것을 기대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군대 이제 신체 검사 갔는데 누가 자기는 귀가 안 들린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검사하는 검사관이 그래요? 귀가 안 들리면 군대 못 가지. 그럼 당신은 면제 나가봐. 그때 너무 이제 기쁜 표정으로 일어서서 돌아가면 딱 걸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신체 검사 받을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한 그 형제가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 대학생이었어요. 뭐 홍익대학교인가 성균관대학교가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귀가 잘 안 들린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무슨 사우나 같이 생긴 통이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래. 그 이제 청각 검사하는 기구였던 것 같아요. 들어가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그 군의관이 이제 그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보니까 네가 청력이 좀 떨어지는 건 내가 알겠다. 근데 네가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할 정도는 절대 아닌데 왜 못 듣는 척 하느냐?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막 엄청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가 막 너무 민망할 정도로 막 하는데 더 민망했던 거는 그 형제의 얼굴입니다. 막 울그락불그락 돼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표정. 그러니까 그 막 갈등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걸렸다. 큰일 났다. 망했다. 시인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과 끝까지 이렇게 안 들리는 척 밀고 나가야 되나 연기해야 되나 요 사이에서 막 갈등하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된 거죠. 막 민망하고.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 이 육체적인 귀를 뜻하는 것은 아마 아니셨을 겁니다. 그냥 무슨 뜻일까요? 귀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성경은요, 귀 있는 자라고 하는 것, 듣는다라고 하는 것, 또 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마음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합니다. 즉 귀 있는 자는, 이 말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들리는 소리를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이해하면서 들으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죠. 어제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호칭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여라고 말버릇처럼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한다면은 그 말하는 자체가 위선적이고 또 가식적인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에 담긴 의미와 또 그것이 주는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돌아보자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귀가 있지만 정말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영적인 귀머거리나 마찬가지죠. 너희가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한다, 듣는다고 하나 듣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얇은 귀가 아닌 열린 귀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얇은 귀가 뭐죠? 우리 귀가 얇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지컬리 귀가 얇은 사람인가요? 귓볼이 이렇게 도톰하지 않고 얇은 건가요? 우리가 흔히 이제 아, 저 사람은 귀가 얇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 사람의 이야기 저 사람의 이야기 막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고 귀가 얇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말로 뭐가 있습니까? 얇은 귀와 비슷한 말, 팔랑귀에 팔랑팔랑팔랑하면서 이 사람 얘기해도 팔랑팔랑, 저 사람 얘기해도 팔랑팔랑 합니다. 제가 이제 얇은 귀 그리고 열린 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얇은 귀를 가진 사람이나 열린 귀를 가진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에 빨리빨리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나 그 동기는 전혀 다르죠.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 정리하자면 얇은 귀는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이고, 열린 귀는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귀가 얇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쉽게 반응을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줏대가 없어, 자기 주관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사람들도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오히려 자기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귀가 얇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즉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기준이 너무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을 쉽게 듣는 그런 얇은 귀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을 너무 쉽게 믿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신뢰해서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 내가 손해를 볼 수도 혹은 내가 이익을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또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생각이 드라이빙 포스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깔려져 있는 두 가지 주된 감정은 뭐냐면은 두려움과 욕심입니다. 둘 다 자기 중심적일 때 오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잖아요. 나 너무 자기 중심적이야. 그럼 굉장히 두려움에 살아가거나 아니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 누가 어디다가 땅을 사가지고 대박이 났대. 하, 누가 비트코인 사가지고 떼돈 벌었대. 누가 이거 먹고 건강해졌대. 이 사업 아이템은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데 일단 하기만 하면은 무조건 성공한대. 한국에서 전쟁이 난대, 어디 어디서 뭐 지진이 난대, 막 그런 말에 막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아,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큰 유익을 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막 그런 마음에 막 욕심에 혹은 두려움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함과 또 두려움 때문에 막 이리저리 바람에 이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겁니다. 아, 이거 하면 대박인데, 저거 하면 돈 버는데, 아, 이거 먹으면 오래 산다는데, 저거 사면 본때가 난다는데, 이거 가지면 다 쳐다본다는데, 부러워한다는데, 이거 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는데, 아, 그 욕심과 또 그렇지 못했을 때 오게 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광고들도 다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여러분, 이거 쓰면은 당신이 더 행복해질 거예요. 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혹은 이거 없으면 당신은 불행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돼서 더 슬퍼질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두려움에 어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고집스럽습니다. 어떤 고집? 왜 목사님, 뭐 이 사람 저 사람 말 다 이렇게 듣는데 왜 고집스럽습니까? 아니요.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너무 고집스럽고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팔랑기라고 해가지고 모든 말을 다 팔랑팔랑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듣고 싶은, 내가 관심이 있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라면은 다 막 그냥 팔랑팔랑 하는 겁니다. 어떤 랍비에게 고집이 센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상한 질문을 했대요. 아, 랍비여, 내가 이렇게 빵에 버터를 이렇게 바르다가 실수로 떨어뜨리면은 왜 항상 버터 바른 쪽이 땅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항상 그렇진 않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라고. 항상 그렇다고. 그래서 랍비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한번 실험해 보자고. 마침 빵이 있으니까 빵에다가 버터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툭 떨어뜨렸는데 버터를 바르지 않은 쪽으로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아, 보세요. 버터 바르지 않은 쪽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제 생각이 분명히 맞습니다. 요번에는 랍비가 잘못된 쪽에다가 버터를 바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쪽에다 발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죠. 아, 이런 사람들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해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증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만나면 미칠 것 같죠.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안 미치시는 거죠. 우리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내 자신은 전혀 바꾸지 않으면서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은 지식으로 알아가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거죠. 하나님도 나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믿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기 몸을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 나의 왕을 위해서 이제는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면은 같이 춤추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는데도 같이 울지 않고 전혀 딴판으로 논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피리를 부는 이 시간인데 나는 전혀 딴 데 마음이 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울고 있는 시간인데 우리는 마냥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가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튜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우리의 가장 주된 관심과 헌신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는 겁니다.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야 비로소 가능한 일들이죠.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곡조를 우리가 들어야지만이 알 수 있는 일들입니다. 18절 19절 보니까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은 와인을 마시지 않으니까 아주 귀신 들렸다 사람들이 그러고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막 마시니까 아주 먹고 마시고 막 포도주를 탐하고 즐기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욕을 합니다. 뭡니까? 아까 그 랍비를 찾아온 고집센 사람처럼 내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세례 요한이 하는 그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아, 이 말씀이 사실인가 진리인가 참인가 그것을 살피고 구하는 것은 뒷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 저렇다, 저렇게 하면 이렇다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의 주파수가 채널이 이미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주파수가 있어도 거기에 튜닝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정한 대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이 갓난아기였을 때 이제 사모님이 그 아기들 돌보니까 새벽 예배 나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만 알람을 맞추고 이제 하는데 새벽에 이제 알람을 맞추고 목사님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사모님은 늘 너무 콜콜 잘 주무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대요. 당신은 알람 소리가 안 들리냐고 했더니 자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의 상황이 되는 상황이 있죠. 애가 이렇게 울면요, 사모님 눈이 번쩍 떠집니다. 목사님은 애 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한 번은 이제 들었는데 못 들은 척 하다가 제가 걸려가지고 들통난 적도 있고 이제 합니다만은 저는 아침에 저 사람이 이제 애들 도시락 싸주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 알람 소리를 잘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언제 결정난다고 합니까? 알람을 듣는 그 순간 아침에 결정나는 게 아니고요.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잠자리에 드는 순간 결정이 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기도 가야지 하면요, 알람이 들립니다. 일어나게 돼요. 근데 아이고 뭐 좀 깨어나면은 눈이 떠지면 가야지 하면 거의 못 갑니다. 우리는 마음을 정한 대로 들을 소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준비되고 마음이 열려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사무엘이 그걸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요. 그 놀라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또 두 번째 왕의 기름을 붓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기까지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먼저 되어져야 했다는 거죠.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좀 큰 이슈가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ABC 방송에서 유명한 간판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더 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여자분들 나와가지고 토크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조이라고 하는 코미디언 여자분이 계신데, 이제 이분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제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뭐 사과도 하고 해명도 이제 했습니다만은, 마이크 펜스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옮겨보면요. It's a one thing to talk to Jesus. It's another thing when Jesus talks to you. That's called a mental illness. Hearing voices.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마이크 펜스가 신실한 기독교인이니까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원띵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거, 그거는 이상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것이 멘탈 일네스다. 정신적인 질환이다. 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막 이런 거거든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신체 검사 받을 때 이게 이렇게 필기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이게 있어요. 근데 그때 검사를 하는 그 검사관이 당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기 중에 크리스찬들 계시면은 이거 그렇게 표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죠 하고 이렇게 하는, 이게 아니라 이게 정말 무슨 소리가 막 들리고 막 늘 이렇게 머릿속에서 뭐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스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러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불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신질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듣는다는 것이 이상하게 된 현실이 된 겁니다. 기도는 그냥 내가 쫑알쫑알 독백하듯이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뭔가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 혹은 그걸 듣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건 이상한 거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마더 테레사가 생전에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유명한 앵커 있지 않습니까? CBS에서 CBS의 앵커인 댄 레더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할 때 댄 레더가 테레사에게 질문을 했죠. What do you say to God when you pray?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마더 테레사의 대답이 I liste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듣지요. 그랬더니 댄 레더가 또 물어봅니다. Then what does God say to you?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테레사 소녀님이 He listens,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고 다 듣기만 하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기도에서 더 본질적인 것은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듣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죠.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린 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파수에 내 주파수를 늘 맞추는 겁니다. 왜요? 순종하려고. 그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못 듣는 거고요. 그 마음이 없으니까 듣고자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여자분이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 중에 뭐 이렇게 짤막한 내용을 이렇게 올린 영상이더라고요. 거기 봤더니 이제 이분도 막 굉장히 걸걸하고 여자분이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도 이제 그래서 말에 실수가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항상 얘기해놓고 후회하고 얘기해놓고 회개하고 그런 게 많았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예 말도 하지 말아보자 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어봤는데, 다물고 있을 그 순간은 괜찮지만 입을 한번 열기 시작하면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이 말도 하지 말아야지, 저 말도 하지 말아야지,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의 입술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라고 탁 쏟아붙이면 나도 한마디 딱 해주고 싶은데 안에서 누가 쿡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 영훈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는 거죠. 아, 내가 참아야겠구나. 혹은 내가 좀 어리석은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또 마음 가운데 탁 깨달음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넛지라고 표현하죠. 가볍게 솔 툭 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세미한 음성을, 그 세미한 몸짓을 우리가 듣느냐, 깨닫느냐,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에 순종하며 반응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렇게만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열린 귀를 가져야 합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 끝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하는데 신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LA 갔다 오셨던 얘기 하시면서 만났던 어떤 권사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권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참 훌륭한 아들인데 이 결혼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아이를 못 가졌대요.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는 얘기하기를 아 이제 저기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아 조금 더 노력을 해보지, 좀 더 기다려보지 않겠니? 아니 자기들은 기도하고 마음의 결심을 했대요. 입양을 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잘 키우는지. 둘째도 입양을 했대요. 둘째는 아기 때부터 암에 걸린 아이였대요. 알고 입양을 한 겁니다. 보통 헌신이 아니죠. 데려와서 그 키모 다 받고 암 치료하고 그 힘든 그 뒷바라지 다 하고 그거 하려고 입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둘째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대요. 입양 안 했으면 어떨 뻔했는가 이런 마음도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 모두가 다 입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아기가 잘 안 생긴다고 다 입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르죠. 하지만 이 커플이 훌륭했던 건 뭡니까? 그 상황과 문제와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 그 들을 귀를 가지고 열린 귀를 가지고 듣다 보니까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갔더니 정말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열매가 좋은 겁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기다려라.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은요, 기도했더니 입양도 하지 말고 아이도 갖지 말고 영적인 그런 아이들을 많이 가져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자녀는 없어요. 그렇다고 입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영적인 아버지다, 영적인 어머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너무 귀한 일이죠. 뭐가 정답입니까?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그 순간순간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고 듣고자 하고 또 거기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갔다 왔는데요. 주례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주례 하나 있으니까 아, 좀 여유가 있겠다. 나도 그 말로만 듣던 가로수길 한번 가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분주하게 있다가 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도 한국에 계신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몇 주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좀 어려운 이야기를 기도 부탁을 하신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이제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 기도하겠다. 오늘 기도했습니다. 한국에 가자마자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도착한 날 그 밤에 저희 어머니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근데 이제 그분의 그 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로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현지 변호사랑 통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어가 소통이 좀 어려우시니까 그게 이제 힘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변호사를 못 믿겠는 거예요. 말이 자꾸 바뀌어요. 나한테 했던 얘기와 그 다음날 했던 얘기가 또 바뀌고 너무 바뀌니까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잘못하면 변호사 자체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날 가서 토요일날 결혼식인데 그분은 이제 목요일날 말레이시아로 들어가서 그 큰아들과 말레이시아 들어가서 토요일날 이제 오는 금요일날 재판이 예정돼 있었어요. 근데 그 재판이 캔슬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제가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가서 목요일날 말레이시아 그렇게 뭔지 몰랐습니다. 6시간 반을 비행하더라고요. 6시간 반 가가지고 공항에 도착하니까 밤이에요.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코트에 가가지고 그 되어지는 일들 살피고 변호사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상황들 그 전에 또 막 이메일 보내가지고 좀 좋은 현지인 변호사 좀 알아보고요. 한국인 변호사가 없더라고요. 막 알아보고 몇 명을 추려가지고 이메일도 보내고 그 중에서 답변 온 사람들 가지고 만나자고 약속도 잡고 해가지고 갔어요. 이제 가서 봤더니 상황적으로 지금 맡고 있는 변호사 통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최선이겠더라고요. 아니요, 꼭꼭 더럽지만 그렇게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어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제 같이 갔던 그 어머니 되시는 집사님과 그 형은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서 딱히 한 게 없어요. 뭐 문제를 해결해 준 건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냥 같이 갔다는 것만으로도 자기들의 생각이나 마음을 좀 속 시원하게 표현하고 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남이 죽었다고 하는 쿠알라룸푸 공항만 열심히 보다 왔네요. 쿠알라룸푸 시내도 한번 못 쳐다보고 왔습니다. 내 몸은 너무 힘들고 피곤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쿡쿡 찌르시는 음성에 난 반응했다고 믿거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욕심과 두려움, 고집에 이끌린 자기중심적인 그런 얇은 귀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린 귀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내가 자꾸 매 순간마다 민감하게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음성이 이끄시는 길은요 항상 옳습니다. 항상 정답입니다. 항상 아름답습니다. 항상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욕심, 두려움, 나의 고집, 나의 중심적인 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시키시네 나. 주님.